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준지를 이 시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심령에 고정되고 그 뜻에 근거한 참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소망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간혹 내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망을 때로 가진 적이 있고 어떤 경우는 가족의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혹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좀 잔인하지요? 그러나 사실 때로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바람과 소망은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경우에 이런 소망을 더 강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신 먼저 죽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이게 내게 어려운 슬픔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 소원대로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나사로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우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집을 자주 들리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리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주님과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이 뭐라고 전했는가? 당신의 친구 나사로 혹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말로 전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로 택자와 유기자를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의하면 주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임에 틀림없고 이런 나사로를 주님은 매우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노래했던 아가서의 그 아름다운 노래처럼 주님과 나사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대로 인생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도 이 일과 관련해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도 컸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뒤로하고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이르게 되어지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상 가운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종국에는 나사로가 실제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사로에 있어서 적어도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었고 아울러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와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가시화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었고 아직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웬일인지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한 것에 의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 나흘 동안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다림을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라고 하면서 목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결국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 순간만큼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지만 주님은 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의식하시면서 사역을 행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렸죠?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이르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시기를 간청했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때를 의식하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지경에서 주께서 이틀 더 유하신 것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간장을 일부러 타도록 하기 위해서 머무르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유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틀 동안 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될 분명한 때를 포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예수께서 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마당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여유를 부리시듯이 이틀간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에 주의해 볼 때 예수께서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이전에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던 표적과는 매우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이적도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신 그런 보편적인 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런 이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신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때가 찬 구속의 경륜에 따라 유대에 올라가시는 그 일과 맞물려 있는 사건이요. 특별히 예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잡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리하여 이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일과 연결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과는 차별화되는 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시도를 두 번이나 했던 유대에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두움은 더 깊은 반면 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그렇죠? 유대인의 완악함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그런 일들은 더 분명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전에 행하신 사건과는 획기적인 사건, 차별화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병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만약에 잠이 들면 한숨 푹 자고 회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들었으면 이제 회복해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주님께서 잠들었다라는 이 말을 그들은 실제로 잠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주께서 굳이 유대로 올라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죽었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 말씀해 보니까 아마시아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장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마르다로부터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는 이 원망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틀을 더 체류하신 그 사실이 뭡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께서 오시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나사로가 죽음으로 시신을 매장했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시신은 부패해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말을 하겠죠. 어떻게 이틀이나 더 늦어서 나사로가 죽고 말았는데 내가 오히려 잊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내가 거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왔다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대단히 비통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하고 싶은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계시지 아니한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했던 것은 제자들이 믿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훨씬 우선하는 일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그 목적을 바로 거기에 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뭘 믿게 하렴이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놓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주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에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유하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살리신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 표적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나머지 여섯 가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 언급 이외에 제자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놓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로 첫 번째 표적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주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 표적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각종 표적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표적은 바로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경험했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표적들을 행하실 때는 세 사람만 데려가셨죠. 3인방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역시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기사가 나타나지요.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기사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베드로요?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서 죽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주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메시아 대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또 무엇에도 목적이 있죠?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이제는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지요.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견고치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성의 상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늘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근육을 키우는 데 관심을 많이 갖지요. 그렇죠? 근데 근육이 어떻게 커집니까? 많이 먹으면 커지나요? 물론 잘 먹어야 되겠지만 근육이 커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운동을 자꾸 하면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냥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조용하게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커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목적으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표적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점진적인 과정으로 그들의 믿음을 계속 단련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표적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무슨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지요. 모친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 많은 사람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다 차단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체력을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체력을 더 키우려면 바벨을 들지요. 그러려면 바벨의 무게를 더 늘려야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대체 왜 저러시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 가운데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 번째 표적을 쭉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메시아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도들은 이전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초래될 때는 그들은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비다 혹은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요. 많은 사람에게 옷을 해주고 구제사역을 했던 그 도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파에 와가지고 그 다비다를 살려내잖아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비다 일어나라라고 말하자 그 다비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것이고 바로 이를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왜 이 표적만 행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면에서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인간의 모든 의와 인간의 행위가 무력화되는 방식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공짜로 무엇을 받아 누린다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철학적인 깨달음이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금욕과 절제 삶을 살았든지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만약에 약속하시면 그 사실을 믿기에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 걸러내신 것이지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을 다 걸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서 다 비껴나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이 사실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 안에 타락하여 전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와 무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100% 배려하셨다는 차원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주님께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쭉 헤아리면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때로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 중인 상황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 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서 죽음과 무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도 질병에 걸리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지요? 나중에 쭉 가보시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했지요.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드러나게 될 친구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나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렀다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요. 지금 시체로 변해버린 상황이지만 나사로를 여전히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의 한 아버님이 돌아가 있습니다.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죠? 아버지 만나러 가자. 물론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인격체로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죠. 죽은 사람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살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도 중에 하나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원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비록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도 자체가 바로 게데온 제도, 형사취순 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와의 관계 끊은 죽음 이외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특별히 이 신자의 존재성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구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흔히 말하면 중간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죽었지만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아직까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조차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라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거 아니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니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가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나사로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면 주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강구드리겠지만 신규선 성도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 있습니다. 71세로. 부모님의 죽음을 겪어보지 아니한 분들은 그 죽음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장인 장모님의 죽음은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제 친부모님의 죽음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제 아내가 자다가 이렇게 울때참그 마음을 헤아리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겪는 심적인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정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이 정말 소망을 끊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냥 태어나서 그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는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주기의 한 부분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사실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죽음처럼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했어요. 죽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였지만 나사로의 그 죽음 자체는 친구 아닌 원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정면 충돌을 하시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시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부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리사이클링. 무엇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뭘 만드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왜 죽은 사람을 왜못 살리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내가 믿는 구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한 바대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썩어 냄새나는 썩어지는 그 시신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물질적 쇠퇴와 육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어떤 물질이 부패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갖다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죠.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을 재활용 이용해서 퇴비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음식물, 썩어가는 이 음식물 자체를 생생한,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야채로 음식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믿어서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아들이 그런 분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다른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유대에 올라갔다가 두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아픈 상처와 경험을 갖고 있었던 터라 만약에 이번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도마는 적어도 이번에 유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지식의 내용, 이 내용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마가 보여줬던 모습은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도마가 스승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다는 점에서는 도마는 매우 진실되고 충직한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도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어릴 때 항상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없었고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주님의 상처난 그 상처를 만지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해서 도마한테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어떤 딱지가 붙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의 결단의 내용은 잘못됐지만 그의 결단 자체는 우리가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보통 우리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매우 높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어떤 선택, 믿음의 결단을 높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콜링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선교한국, 요즘에도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수천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갖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중에 선교사 될 분 나오라 그러면 수백 명씩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때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과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죠?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은 중요한 선택만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선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주일날인데 어디 가자든지 어디 놀다든지 라고 할 때 그 사소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본 경험 없이 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결정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고가 필요하고 영적 사고방식이 필요하지요. 믿음으로 잘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과정, 즉 인생을 논할 때 죽음을 논하지 않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문학가든지 어떤 예술가든지 어떤 작곡가든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16세기, 17세기 화가들이나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림들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현실이다. 이런 글을, 문구를, 경구를 화포 한 곳에 기록해놓은 것을 보게 되지요. 삶을 논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묘지는 먼 곳에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을 건설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 성도님의 아버님의 보고를 받은 것처럼 언젠가는 문자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보고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거 아니고 병들지 않는 거 아니고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의 삶의 종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겨울 나무를 보세요. 앙상한 가지를 보십시오. 몇 달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굳어있는 땅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날 것 같습니까? 네, 봄이 되지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러면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 원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비록 죽음을 맞닥뜨려야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 죽음을 능히 이기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죽음이라고는 엄연한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애써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이때 죽음이라는 현실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도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과도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를 믿고 바라오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참된 영생에 볼 수 있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오늘의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슬픔을 이기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